일본 가면 꼭 사오라고 하는 게 일본 데님, 재패니즈 데님. 이게 아이벤 7285라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번에 사온 배낭인데 지지아 카방이라는 브랜드고.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즐기시고 오셨...
아니 가성비가 좋다니까.
이번에 가셔서는 뭐 좀 쇼핑 같은 거 많이 안 하셨어요?
교토가 좀 흥미로운 동네인 게 뭐냐면, 요즘 미국인들이 일본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의 많은 패션 브랜드들은 옛날에 어떤 전통 기법이라든지 어떤 품질 때문에 유명해졌더라도, 이게 유명해지면은 대량 생산으로 가면서 품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업 논리를 빨리빨리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일본 브랜드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물건들이 많다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게, 일본 가면 꼭 사오라고 하는 게 일본 데님, 재패니즈 데님. 아예 거기 가면 그냥 재패니즈 데님 편집샵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교토에.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미국인들은 청바지 한 벌 사가는 게 당연한 걸로 좀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이 브랜드들이 오사카 브랜드도 있고 도쿄 브랜드도 있고, 뭐 오카야마라는 동네 브랜드가 원래 제일 유명하대요. 오카야마가 원래 재패니즈 데님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토에 가면은 뭐 꼭 사와야 된다라고 미국인들 사이에 소문난 것 중에 모모타로 진스라는 재패니즈 데님 회사가 있는데, 전에 입고 있던 그 데님 셔츠를 거기서 사왔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 유학생이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패션 공부하러 바로 교토에 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재패니스 데님 왜 이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원래 이 오카야마라는 지역이 옛날에 교복을 만들던 곳이래요. 근데 교복이 인디고 다이로 청색을 내다가 화학 다이가 발전하니까 대량 생산을 공장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카야마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교복을 청색으로 물들이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스킬이 필요 없어지니까, 일본이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 문화가 급속하게 흘러 들어올 때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좋아하니까 어차피 인디고 다이니까 청바지를 만들자 해서, 아직까지 그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니까 전통 인디고 다이를 이용한 청바지가 일본에서 되게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모모타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청바지 아래에 박음질을 할 때 체인소잉이라는 기계를 쓴대요. 근데 이 체인소잉이라는 게 원래는 미국 인들이 진을 만들 때 쓰던 기계인데, 미국은 대량 생산으로 가면서 이 기계가 다 없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걸로 청바지를 만드는 장인이 한 명도 안 남아있대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이제 60대 넘은 분들 몇 명이 이거를 가지고 청바지를 만들고, 그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청바지를 만들다 보니까 미국의 청바지 매니아들이 아직도 인디고 다이에다가 체인소잉으로 한 청바지를 어디서 사냐 그러면 오카야마체 청바지를 사야 되는, 원래는 미국 테크닉인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아예 외국인들을 타겟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가격대는 괜찮았어요?
가격대가 이제 아주 저렴하진 않고, 왜냐면 핸드메이드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왜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지를 알겠는 게, 이제 우리가 스파 브랜드 가격대가 있고, 흔히 말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가격대가 있고, 그다음 명품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다른 나라에서 많이 퀄리티가 떨어진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디자이너 브랜드 가격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의 퀄리티가 스파 브랜드랑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스파 브랜드 퀄리티가 올라오고, 디자이너 브랜드는 대량 생산으로 간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품은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너무 비싸고. 근데 진짜 내가 청바지를 사고 싶은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아직도 핸드다이 인디고 하는 데를 찾았어요. 근데 그 가격이 명품 가격이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 가격이라면, 미국인들 특히 지금 달러 센 입장에서는 그거 살만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성수동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가격대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가서 사볼 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뭐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로컬 브랜드 좋은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다고 느낀 게, 한국 로컬 브랜드들은 트렌디로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외국인을 겨냥하는 브랜드들은, 우리는 아직도 너네가 옛날에 그만한 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너네 청바지 인디고 다이로 안 만들지,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만들어. 너네 이거 체인 스티치 안 하지, 우리는 아직도 그거 해.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일본 브랜드들의 굉장히 독특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인건비가 안 오른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 정신이 필요한데 굉장히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되는 이런 분야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렌체 레더마켓 가면, 옛날에는 이탈리 가죽 되게 유명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피렌체 레더마켓 가서 제뉴와인 이탈리안 레더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 사실은 아직도 있긴 있는데, 사실 진짜 이탈리 레더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일본이 로컬 레더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번에 사온 배낭인데 지지아 카방이라는 브랜드고, 그 다음에 그 오사카 브랜드 중에 교토에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 가옥을 개조한 샵을 가지고 있는 슬로우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슬로우라는 브랜드는 되게 특이한 게, 나한테 안 어울려서 안 사왔지만 사실은 되게 멋진 브랜드라고 생각한 게 일본에 사슴이 많이 사는데 사슴이 너무 많아지면 산림파괴가 돼서 컬링이라고 그랬죠. 사슴 개체수를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사슴 가죽이 원래 되게 비싼 가죽인데 어떤 특정한 시즌에 일본에서 사슴 가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이 있나 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성용 여성용 토트백을 만드는데 와 그거 만져보면은 약간 이게 가죽이야? 패브릭 아니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 질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플한 것들이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가죽 비싸지면은 말에는 캔버스로 만든 다음에 막 디자인 요소를 집어넣거나 로고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데 그냥 나는 가죽이야. 아까 그 유튜버들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튜버들 나는 목공이야 그럼 목구만 하는 것처럼 나는 가죽이야 그럼 가죽인 이런 게 약간 일본 브랜드들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매력 아닌가 싶고 또 요즘 일본에 가면 꼭 사와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선글라스예요. 저도 선글라스를 하나 아니 가성비가 좋다니까 요새 이게 아이벤 7285라는 브랜드인데 이런 약간 손 많이 가는 까다로운 이런 아이템들을 일본에서 되게 많이 요즘은 특히 세계 Z세대들이 좀 사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이 글로벌화를 잘 안 하잖아요 물량도 좀 한정되게 만들고 그게 또 Z세대들이 일본 브랜드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는 브랜드는 사실 인터넷이나 어디서나 살 수가 있으니까 희소가치가 없어지는데 일부 브랜드들은 핸드메이드를 고수를 하다 보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또 일본 안에서만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가서 사야 되니까 뭔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어쨌든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멋진 브랜드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 교토에는 그 마치아라는 그 전통 가옥을 개조해가지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청바지 산 45RPM이라는 브랜드 플래그십은 거의 표창장도 있더라고요. 전통 마치아를 가장 잘 현대 상업과 접목하여 우리 교토의 뭐 헤리티지를 지킨 것을 포상함 해가지고 뭐 교토 시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문 공부 좀 했어요.
페이스가 너무 예쁘다, 근데.
그지. 이런 디테일한 게 있어. 어쨌든 여기도 안에도 보면은 라이닝도 약간 스웨이드처럼 돼 있고 그 왜 우리가 항상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쓸데없는 디테일에 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대처럼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는 그 일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쓸데없는 디테일이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브랜딩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원래도 이미지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죠.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갔는데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이제 팝컬처와 대중문화를 앞세운 그리고 그 대중문화와 힙함과 트렌디함을 앞세운 걸로 세계의 Z세대를 사로잡고 있다면 일본은 서양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핸드메이드라든지 이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까지 이렇게 디자인하는 디테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현대 대량 생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으로 가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서양 사람이라면 서울에서 쇼핑하고 교토에서 쇼핑하고 집에 갔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본에 가면은 교토에서 원래 이제 유명하던 게 아까 말한 기요미지 야끼라고 하는 전통 도자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루시라고 하는 일본식 오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오칠 가게에 갔는데 전통 오칠을 현대적인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파는 가게들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에 내가 교토에 딱 갔을 때는 이런 전통 크래프트들 다 없어지고 이제 다 마차 라떼만 마시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또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장사들을 잘 하고 있군. 오케이. 이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뭐 안 사셨어요? 도자기나 뭐 오칠.
아 도자기도 좀 샀죠. 도자기는 서양인들이 원래 동양 도자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테라마치에 그 미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도자기 샵이 있었는데 여기 도자기를 보니까 이제 섹션별로 여기는 오키나와 아티스트 거, 여기는 뭐 어디 뭐 규슈 아티스트 거 뭐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키나와 아티스트가 만든 도자기를 샀는데 오키나와 전통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위는 토기처럼 생겼는데 아래는 마치 유리처럼 이렇게 글레이징이 돼 있고 그 글레이징이 약간 쪼개져서 되게 밝은 날 파도 치는 이렇게 바다 바닥을 바라보는 느낌의 도자기를 샀죠. 라면 그릇 두 개. 근데 디시워셔가 안 돼요. 디시워셔가 안 되고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 일본 분들이 원래 물건을 하나 사면은 비싼 걸 사서 되게 오래 아껴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정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쌀뜨물에다가 바닐을 담가 놔야 된대요. 일단 사면. 그 다음에 먹기 전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가지고 헹군 다음에 음식을 담아야 된대.
매번?
매번. 그러니까 쌀뜨물은 한번 하면 되고 우리 왜 무쇠팬 사면 시즈닝 같이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음식을 담을 때보다 뜨거운 음식을 담을 거면 뜨거운 물을 한번 헹군 다음에 뜨거운 음식을 담고 찬 음식을 담을 거면 찬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찬 음식을 담아야 유약 안으로 음식 색깔이 안 스며든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전통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왜 결국은 전통을 선택하지 않느냐도 요거를 사고 좀 느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결국은 왜 기요미즈 약기를 안 살까? 그게 아 이제 우리는 배달 음식 덜어가지고 먹고 디시워셔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릇은 참 데일리 쓰기는 좀 어렵구나. 또 교토가 원래 되게 유명한 게 굉장히 독특한 금속 세곡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지를 만드는데 금이나 은을 갖다 망치로 빵빵빵빵빵빵 때려가지고 이렇게 각지게 만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 테크닉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건 뭐 일본에 산 건 아니고 저 결혼 반지인데 이게 교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모쿠메라는 테크닉을 쓴 건데 이 모쿠메는 백금이랑 황금을 망치로 계속 때려가지고 모쿠메가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문이란 뜻인데 여기는 너무 긁혀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데 이 안쪽을 보면은 이게 나무 테두리처럼 이렇게 백금과 황금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것도 이제 교토의 어떤 자랑 중에 하나고. 이런 전통 크래프트가 되게 많은 곳이라서 사실 관광객으로 가서 투어하면서 딴 데서 못 찾는 거 이것저것 구경하기는 되게 좋은 도심은 확실해요. 사고 싶었던데 못 산 거 많죠. 진짜 너무 아름다운 사케장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까만 우루시 칠에다가 위에다가 자개로 이렇게 그 십장생 그린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잔 하나가 한 25만 원 해요. 그래서 안 샀죠. 근데 그런 걸 사야 이런 분들이 계속 만드는데 그러니까 나도 좀 반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 돼. 어디 맛집 하나 들가더라도 이런 걸 좀 팔아드려야 이분들이 장사를 계속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이번에 반성한 게 내가 그걸 안 사고 옆에서 마찰라떼를 먹으니까 이런 집들이 문을 닫고 마찰라떼집만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내 소비와 그 관광지의 모습이 관련이 있구나. 내가 어떤 관광지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면 내 소비가 거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소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탈리아에 관광을 갔는데 자꾸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물론 마시고 싶을 수 있는데 더우니까 이탈리아가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스타벅스가 늘어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에이 카푸치노 이거는 하나씩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 도시들의 숙명은 그 도시에 가는 관광객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의해서 그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여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맛있게 드셨던 건 좀 뭐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9년 전에 갔을 때랑 그 다음에 내가 형 내외랑 7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맛있는 데를 많이 갔어요. 애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교토는 알다시피 집들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집 자체가 많지를 않다. 그래서 미식 여행을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애기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누구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가 아예 못 가는 파인다이닝은 아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주로 뭐 스트리트푸드라든지 애기가 조는 타이밍에 마침 우리가 니시키시장 옆에 있으면 니시키시장 가가지고 그 쿠시하게 튀김 꼬치 이런 그냥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 시라가와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다가 마침 애기가 딱 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 맵에 검색을 했어요. 근데 4.5짜리 가이세키 집이 하나 있고 4.2짜리 우동집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4.5짜리 가이세키를 갔을 텐데 아이가 있으니까 가이세키 먹다 중간에 애기 깨면 끝까지 못 먹고 나와야 되는데 돈은 다 내야 되잖아요. 우동집으로 가자.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동집에 갔는데 이 우동집이 진짜 맛있었어. 은각사 바로 앞에 있는 은각사 오멘이에요. 긴가쿠지 오멘이라는 집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특제 스파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일본 우동 먹을 때 시치미라는 거 처먹잖아요. 근데 시치미가 7가지 맛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치 칠에다가 미, 만미자 써가지고 시치미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는 특제 시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산미랑 하치미가 있어. 그러니까 세 가지 향신료, 여덟 가지 향신료. 이거 두 개를 이제 주고 기호에 맞게 먹으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동 세트를 하나 사가려고 우동 12인분에 국물 두 병에 산미랑 하치미 두 개가 있는 세트를 달라고 그랬더니 솔드아웃이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우동 국물 한 병에 국수 여섯 개에 하치미는 안 들고 산미만 들어있는 거가 지금 집에 있어요.
그냥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먹고 싶은데.
맛있어. 근데 내가 집에서 하면 그 맛이 안 나겠지. 우리 피디님이 쇼핑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 반 동안 교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교토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핫한 브랜드만 빼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게 아마 따로 뽑혀가지고 별도 에피소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엔딩을 보고 계신다면 이게 별도 에피소드로 나간 거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교토, 오사카, 뭐 나고야 등등 여러 지역의 일본 로컬 브랜드, 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됐건 패션 브랜드가 됐건 다음에 제가 일본 여행 가면은 참고할 만한 브랜드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한번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